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지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저희들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또 믿고 또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늘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는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참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힘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이 직분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어린 영혼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저희들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더욱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교제할 때 학생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또 지혜들을 좀 채워주시고 또 힘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오늘의 주제 말씀 되겠습니다. 이번 공과는 이제 창조와 과학인데요. 이번 공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참빛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이 창조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음을 안다.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가르치고 나면은 학생들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사실은 적어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공과 이제 주제 말씀을 쭉 전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런 두 가지 사항은 알아야 되는데 끝났는데 아무것도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마음에 새기고 이 주제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주제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창조와 과학의 공과는 결국 이 과학과 어떤 성경의 관계를 중심 주제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그래서 이제 이 과학과 이 성경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첫 번째 이제 창조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좀 달아놨습니다. 창조의 중요성이다. 좀 의미가 좀,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창조의 중요성. 창조는 중요하고 말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안 하셨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창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창조의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중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시죠. 같이 펴긴 했는데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종교 경전에도 그 신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있는 창세기 그리고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명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절대 숨기지 않고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의 위치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이제 우리는 더욱 믿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어떤 자연 만물 속에 어떤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다신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심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의 반대가 진화론이잖아요. 창조가 아니면 진화일 것이고 진화가 아니면은 반드시 이 창조가 맞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만물들 생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크게 생각해 보면은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진화가 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무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시죠.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이 전도집회에서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이 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원한 속죄, 그죠?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이 믿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이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냐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마저도 또 믿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하시며 내가 지을 죄, 아직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죄 짓는 것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미리 가져갈 수 있냐? 예,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믿어야만이 그 영원한 속죄라는 부분도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첫째 날에 주로 창조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높고 그렇고 하신 분인지. 이 우주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주에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의 말씀대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했잖아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부르시고 또 그 별들이 평균 크기가 태양만 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굉장히 좀 작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그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그 별들을 만드시는데 그렇게 큰 것을 다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이 신묘막측한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만물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만약에 태양계만 만드셨다면은, 만약에 이 지구만 만드셨다면은, 이 지구만 만드셨다 해도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이 지구만 만드셨다면은 우리는 지구만 만들 수 있는, 지구 정도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정도 지식밖에는 못 갖고 있겠죠. 그러면 혹시 그런 하나님이 뭐 능력은 많으시긴 하지만은 우리 죄를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씻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정말 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만드신 바가 되었고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잘 배워야, 그죠? 창조의 어떤 진리들을 잘 배울 때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보시죠. 1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쭉 들으신 분들이 결국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열매 밖에는 맺을 수 없잖아요. 못된 나무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은 더러운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천국 간다든지 어떤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이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의 위치고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무능력자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든지 할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분입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늘 깨닫도록 해주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요즘 이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지금 살아가지만요. 근데 이렇게 믿고 사니까 이 만물들을 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고 또더 감사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이 마음에 더 새겨지고 참 감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은 여름철에 가깝게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바람이 또 시원하게 잘 이제 불어오고 했는데요. 교회당이 있다 보니까 또 그늘에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이 마음속에 참 감사가 이렇게 생겨나더라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시원한 바람, 이 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쾌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 들었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 13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또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죠. 우리가 꽃들을 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당에 그 아름답게 핀 꽃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와서 그 꽃을 구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직장조 자매님들하고 또 야외로 교제를 갔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서요, 참 기분 전환이 되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그 모든 걸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어둠도 없고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사람이 만든 인공물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잘 없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들이 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에 관련된 이런 그 공과를 할 때 또 이제 학생들하고 한 번씩은 또 이제 야외에 가서 또 교제하고 이런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인 좀 교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데요. 창조론, 진화론 둘 다 이론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 론이 아니잖아요. 창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문적인 입장에 봤을 때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론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조도 이미 이제 태초에 있었던 사건이고 다시는 관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화도 그들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150억 년, 지구의 나이는 한 46억 년 그렇게 해서 진화가 이미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되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그 사실을 연구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관찰이나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론, 이제 법칙이 아니라 이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조론이 정말 맞느냐, 아니면 진화론이 맞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입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많은 쪽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이 정말 진실인지를 이제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조론 같은 경우는요, 신의 지혜와 지혜에 의해서 만물들이 설계가 되고, 그리고 모든 물질들이 처음부터 수많은 생물의 종류가 각각 그 종류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창조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학문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의 의미는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신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처음에 완전한 모습으로 종류대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를 가장 확실하게 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성경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결국 성경이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제 이런 일화가 아주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밑에 예화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턴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천재라고 불리었고 광학과 천문학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는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근대 이론 과학의 선구자로 미분 적분법의 발견 및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아이작 뉴턴인데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의 유명한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라고 합니다. 에서 우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혜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절대자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시다. 자, 이분은 정말 천재적인 과학자였고 이 근대 과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인류의 문명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과학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증가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키피아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최첨단 과학책의 내용인데, 뉴턴은 천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주는 우연히 뻥 터진 것이 아니고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뉴턴에 관계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뉴턴은 천체에 대한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집에 방문하는 지식인 친구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지? 우연히 저절로 생겼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농담하지 말고 만든 사람을 가르쳐줘. 그럴 때 이제 이 뉴턴이 친구들에게 이제 일침을 놨죠. 모형에 불과한 이것도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째서 이 모형의 진품인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가? 천지 만물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만든 것이 아닌가? 천체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태양계를 비롯해서 천체의 어떤 운행 법칙은 너무나 정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든 모형을, 이거는 분명히 만든 것을 보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만들어진 거다. 그게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크고 정교한 이런 천체를 보고서는 이제 우연히 저절로 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제 악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들이 지금 보시면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제가 그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정리만 좀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창조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발달된 과학으로 인해서 입증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든 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부터 지금부터 1900년 전까지 1600년 기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 성경 기록 속에 결국 과학적인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책이 이제 물론 과학적인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제 과학적인 사실만을 뭔가 설명하려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서 설명은 안 해놨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천지가 창조되는 또 운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들이 이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고 이 과학적 법칙을 만들어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또 성경이기 때문에 결국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과학은 지금 현재 밝혀진 과학으로 이 성경이 정말 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좀 또 보시죠. 진화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모든 만물들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물질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메바 등의 미생물로부터 하등에서 고등 생물로 종에서 종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다. 자,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증거는 갈수록 많이 밝혀지는 반면에 진화론은 증거가 없음이 더욱 밝혀지고 있죠. 너무 좀 속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 이제 호모 뭡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원인에 대해서,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저도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쭉 이렇게 배웠는데, 배우면서도 이제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이, 왜 발견이 되는데, 왜 이 몇 개, 뭐 두개골 파편, 그 뼈조각들,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될까? 왜 온전한 모습으로 좀 확실하게 발견된다면은 또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그냥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딱 보니까요, 그렇게 파편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조립해서요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요 사실이 아니고 자기들이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조작해냈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와서 다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그 다음에 사람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 그런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죠. 그것처럼 이 진화론을 맞다고 진리라고 증거해주는 이 증거는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화론 자체가 바로 지금까지 과학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법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이 진화론은 틀렸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진화론 그랬죠.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모든 만물이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질서 있는 모습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파괴되고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은 반대죠. 무질서한 모습에서 이제 질서 있는 쪽으로 쫙 이렇게 진화가 된다는 거죠.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정면으로 열역학 제2법칙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진화론은 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맨델의 유전법칙, 이 맨델의 유전법칙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결코 유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물고기가 양소리로만 바뀐다든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런 형질들이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들이 유전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이제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맨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결코 유전될 수 없고 어버이 형질은 대대로 불변 유전되는 것이 맴델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위배하고 있죠. 그리고 화석학적, 지질학적 사실과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의 증거로 중간 종에 화석이 있어야 하나 중간 종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화석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연대 측정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화론이 아직도 설득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은요, 이 오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가 분명히 이거는 설득력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 됐다. 그러니까 150억 년 흐르면서 뭔가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다 보면은 우연히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진화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자, 그런데 실제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 7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수십억 년 우주와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오래됐다고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 측정 방법은 몇 가지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우리 지구와 지구의 나이가 6천년 내지 한 만년 정도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룡은 백악기에 살았던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 200만 년 전에 출현했는데요. 공룡은 훨씬 이전에 출현을 해서 결코 공룡하고 사람은 같이 존재할 수 없는데, 근데 공룡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연대 측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진화론이 설 자리가 없죠. 예, 그나마 이제 오랜 시간 때문에 좀 많이 볕했는데 더 이상 설 자리를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과학의 과학과 성경에 관한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이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과학이란 인간이 물리적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얻는 모든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다섯 감각기관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과학적 관찰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학은 궁극적인 진리도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또한 반드시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학이란 단순히 인간이 관찰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관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러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과학은 우리가 만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은 인간이 물리적인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얻는 모든 지식의 집합체를 이제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과학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학은 만능이 아니라 어차피 인간의 불완전성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과학에 위배되면은 또 과학으로 뭔가 입증이 될 수 없으면은 무조건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과학의 한계성 그 밑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학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변경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과학자들은 잠정적인 사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새롭고 보다 정확한 사실이 발견되면은 기꺼이 옛 이론들을 폐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확실한 어떤 증거가 이제 입증이 되면은 예전에 있던 그 위배되는 사실들은 다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경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은 기원의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우주 물질 생명체 창조를 관찰했던 어떤 인간도 없었으므로 직접적으로 기원의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또 다룰 수 없죠. 다섯 감각기관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해서는 영적인 것들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다룰 수 없죠. 그래서 영혼이라든지 영원한 천국 이런 데에서 과학적으로는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관찰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없다는 것과 같은 설명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은 우주의 끝까지 다 가보고 그리고 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확인을 다 해봤을 때 하나님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또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우주 끝까지도 다 이렇게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본 사람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은 우주적인 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가치 판단은 오직 그 과학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절대 진료로 경배해서는 안 되고 과학은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는 성경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과거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한 인류의 역사와 창조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만물의 존재 목적과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인생의 참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위대한 책일지는 몰라도 과학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많은 책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세 때 가톨릭 교회의 과학에 관한 부정적 태도가 큰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학문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고 서로 건드리지 말자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과 과학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과 과학의 관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며 다만 잘못된 과학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억지 고집도 아니고 실제 많은 증거들이 그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왕 포드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누구보다 잘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비사가 여행을 갔는데 자기 차 타고 다니던 이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려서 이제 고치고 있는데 이 정비사도 이제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을 지나가던 한 신사가 내려서 이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정비사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차 정비사요.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 같은 신사가 어떻게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포드인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촥 건드렸는데 이제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 정비사가 이제 놀랬겠죠. 도대체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결국 그 만든 사람이었죠.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비사보다도 훨씬 자동차에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쉽게 또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신 게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이 성경 속에다가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성경은 진리잖아요. 정말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진리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관찰하고 실험해서 밝혀내는 그 과학적 사실하고는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과학의 단계에 그래서 가설, 이론, 법칙,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뭐가 다른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증거하면서 학생들과 교재를 나눈 게 좋겠고, 우리가 이제 과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 과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좀 이론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딱딱한데요. 어쨌든 좀 참고하시고, 이번 공과를 통해서, 과학은 만능이 아니라, 그죠? 과학은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실제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또 이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학이 입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이게 성경이 틀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과학이 만능이라 그래 가지고 성경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학을 의지하는 것도 맞지 않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은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사실들을 또 밝혀주고 성경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더 확실하게 어떤 증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인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과 성경은 아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과학을 잘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어주셨음을 또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살고 있음을 또 깨닫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더 깨달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오히려 과학을 신봉하고 오히려 또 과학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성경보다도 더 정확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더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니고 있는 그 한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그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언제나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